BOA 세계 뉴스입니다. 6월 21일은 국제연합, EU가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 산하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돕고 삶을 재건하기 위해 난민들이 보여준 회복력을 인정하는 날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이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나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데 동참한다고 밝히고 세계 난민의 날은 폭력과 박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쫓겨나게 된 수백만 난민들의 용기와 인간애를 기리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겠다는 우리의 신성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난민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HCR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봉쇄,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난민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UNHCR은 18일 발표한 2020년 국제동향보고서에서 전 세계 난민이 지난해 말 기준 8,24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의가 연기돼 당사국 대표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밝혔습니다. 당초 이유는 이란과 핵합의 당사국 대표들이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식 핵합의 복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로 빈에 방문 중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간극이 남아있고 이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오늘 밤 테헤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를 되돌리기 위한 복원회담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 나라와 맺은 합의로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후 제재를 부활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란은 핵 활동 일부를 제기했습니다. 아라치 장관은 이 간극을 연결하기 위해 상대방 미국이 내려야 할 결정들이 있다며 다음 회담에서는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짧은 거리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19일 타이완에 250만 회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당초 미국이 타이완에 지원을 약속한 백신 75만 회분의 3배가 넘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압박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타이완에 중국산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거듭 제안했지만 타이완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8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무상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백신 제공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우리가 기부한 백신 250만 회분이 타이완으로 향하고 있다며 국무부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돕기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보낸 백신으로 타이완 전체 인구 2,350만 명 가운데 약 6%가 백신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유효기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제공한 백신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19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제공한 백신은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1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실은 18일 유효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스라엘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팔레스타인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백신을 먼저 팔레스타인에 보내고 대신 올 하반기 팔레스타인이 받게 될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이스라엘이 대신 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브라힘 멜힘 팔레스타인 정부 대변인은 1차 배송분 9만 회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들에 부합하지 못했다면서 무하마드 슈타예프 총리가 보건장관에게 계약 취소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가 20일 조기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9월 오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나가르노 카라바흐를 두고 아제르바이잔과 6주 넘게 전쟁을 치른 끝에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패전 책임을 둘러싸고 사퇴 압박을 받아온 니콜 파시안 총리는 지난 4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6월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주명자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먼저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북한과 관련된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s I noted at the outset, the Biden administration,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또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되어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최용기 기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국무부에서 중국, 또 북한을 담당하는 뭐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요즘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북한,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이제 핵심적인 요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동아태 차관보로 그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그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이제 국무부에서 중국을 오래 담당했던 이제 정통 외교관인데요. 1994년에 이제 미 국무부에 들어와서 외교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그 아시아를 쭉 담당해 왔는데요. 2009년부터 이제 3년간 국무부에서 이제 중국, 몽고 담당 이제 과장을 지냈고요. 2013년부터 3년간은 이제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차석 대사 를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부터 3년간은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의 영어로 NSC라고 하죠. 그 아시아 담당 그 보좌관을 역임했고요. 2017년부터는 이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을 한 발탁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이제 북한과도 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2019년 2월 그 하노이에서 그 미북 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 바로 그 베트남 대사가 크리튼 브링크 그 대사였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당시 하노이에 있으면서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도 관여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참조로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상당히 그 아시아에 오래 근무했고 특히 중국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중국어와 그 일본어에 상당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동아태 차관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청문회 답변에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느 정도 무게를 실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네. 이와 함께 또 동시에 외교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크린턴 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그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데 제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앞서 들어보신 대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면서 또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되어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제재와 외교 두 가지 다 중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지난해 발효된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법, 일명 브링크 액트라고 하는데 이 브링크 액트를 온전히 적용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브링크 액트와 G7 제재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흔쾌히 더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 크리스틴 브링크 지명자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일치하는 겁니다.
네.
아, 임기 초부터 대북 정책 검토를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는 외부 전문가 또 과거의 여러 행정부 전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정책 검토를 마쳤는데요. 일단 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으로 정했고요. 또 북한과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채택된 게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이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그 대북 협상에서 일괄 타결이나 전도 아니면 전무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또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네.
이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이번 그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의 그 대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 청문회에서 자신이 임명될 경우 모두 6개의 목표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역시 1순위는 중국 문제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지명자가 이제 15일 날 그 미 상원외교위원회 그 인준 총문에 나와서 아시아 외교 정책에 대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중에 그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자신이 그 동아태 차관보가 되면 어떤 문제를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이제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6개의 이제 우선순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순위가 동맹과 우방국의 관계 활성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한국 또 일본 이런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네.
2순위가 중국과의 그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중국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나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쟁할 것이 많은데 위에 서겠다 이런 것이 이제 2위고요. 1순위는 역시 이제 동맹이니까 사실상 중국이 뭐 1순위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네.
그다음에 3순위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 2순위나 3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 의회 청문회 주요 발언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제적인 행사와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해외 순방, 유럽 지역을 순방을 했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도 했고요. 또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과 정상회의를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 관련 발언이 일부 나온 것도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최용기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유럽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한 이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길에 올라서 주요 7개국 정상회, G7 정상회, 유럽연합, EU 정상회 참석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 등을 가졌습니다. 역시 이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그 외교 정책의 그 목표로 내세우는 미국이 맞다 이런 하나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앞서 그 전임자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그 독불장군식으로 이제 상당히 국제 무대를 설치는 바람에 미국과 아시아 관계가는 물론이고 미국 관계도 이제 상당히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막 갑자기 발표라고 해서 상당히 미국과 유럽, 나토 관계가 이제 상당히 흔들리고 약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이제 동맹을 결속하고 미국이 다시 세계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네. 유럽 순방을 통해서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그 유럽 순방을 통해서 유럽 각국과 개별 또는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그동안 그 흔들렸던 미국과 유럽 우방국과의 관계를 다시 좀 결속 재건하겠다 이런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 역시 이제 중국 견제입니다. 이번에 그 G7 또 나토 이런 것을 보면은 전부 다 그 공동성명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 견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야망 이런 것이 구조적 도전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한마디로 사실은 그동안 유럽은 중국과 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선에 물려 있었던 이런 존재인데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서 G7, EU, 나토까지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관측자들이 많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G7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 이 부분은 기존 뭐 G7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차원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또 미국의 대북 외교 준비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 인권, 제재 등 북한이 꺼려하는 내용이 원칙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7개국 정상은 먼저 이번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를 했는데요.
예.
특히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포기, 즉 CVID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거기서 한 더 나아가서 CVID까지 표현이 된 거고요.
네.
또 모든 국가의 UN 결의 또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는 다분히 그 대북 제재 회피를 그 지원하는 중국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이 됐고요. 또 북한의 모든 인권을 존중할 것도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런 그 G7 공동 성명에는 그 북한이 싫어하는 그 3종 세트 이것이 모두 포함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그만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반영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종 세트가 다 포함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용기 기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뭐 지난 3월에도 이제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그 정경택 국가부의장이죠. 국가부의장을 인권 관련 혐의로 이제 제재를 가했는데요. 당시 그 북한 그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제재, 또 인권 이런 것이 이제 공동성명에 쭉 들어가서 북한이 뭐 외무성 차원에서 성명을 낸다든가 이렇게 반발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실효는
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인권 같은 경우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거의 20년째 계속 연달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북한이 반발을 하고 무슨 성명도 내고 그러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종의 아무런 그 주목 이런 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북한이 뭐 반발하는 건 북한의 자유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거대한 국제사회 안의 흐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별 그 반발한다고 해도 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내놓은 공식적인 대미 메시지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용기 기자, 김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모두 다 언급을 했습니다. 뭐 관심은 과연 그렇다면 속마음은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대화와 대결 둘 다 언급은 했지만 이번 그 보도를 보면
네.
특히 이제 보면은 대화와 대결 얘기를 하고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대결에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대결 쪽을 좀 중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그 주의 있게 볼 것은 만일 진짜로 북한이 대결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행동에 나섰어야죠.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특별하게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이번에 그 발표된 그 문면을 보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내가 먼저 판을 깨지는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북한은 그 일종의 그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사실상의 미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보면 그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판을 깨진 않게 만일 뭐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나도 대결 또는 도발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을 있다 이렇게 양쪽에 다 문을 그 열어놓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사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사일 발사가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올 봄에도
네.
이미 한번 그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도발 이거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만 그 대가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이 상황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은 이 문제를 틀림없이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그 미북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이 선뜻 미사일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최용기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관심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미국은 계속 그리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현철 기자.
네, 일단 북한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열어두면서 협상에 더 유리한 환경이 올 때까지 정세를 관측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또 아울러서 그 북한이 그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망 자세를 취해서 또 미국 쪽에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한 책에서 제기가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건 아까 그 최원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은 미국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한연합군사훈련 또 미국의 대북 정찰활동,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또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 이런 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요구가 없었고요.
예.
더 주목할 점은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그 이런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미북 대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예.
일부에서는 뭐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그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그 기존에 비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공을 다시 미국에 넘겼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또 김 위원장이 공을 다시 미국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
다만 일각에서는 그 북한이 그 극적으로 태도를 변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대화 제의에 그동안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네네.
그런 북한이 공개적으로 뭐 그 대미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변화지만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바로 미북 대화 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공을 미국 쪽으로 넘긴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앞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그 대미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 VOA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논평에 따르면 미국은 일단 이런 논평을 줬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 그리고 미국과 동맹, 주둔 미군의 안보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북 외교를 모색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이게 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일단 지금 한국은 중재의 역할을 굉장히 자임을 하고 그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을 통해서 미북 대화까지 나갔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홍기 기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이제 미국과 대화를 한다 이걸로 이제 그 전제를 한다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든가 뭐 해서 미국과 직접 뭐 그 대화를 그 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한국을 그 중재자 일종의 뭐 촉진자 그 중간에 선 사람으로 삼아서 미국과의 그 대화를 트는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좀 더 그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요. 미국과 이제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김여정 부부장 차원이든 뭐 고위급 회담을 미국과 열면은 당장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현안 그러니까 비핵화 미사일 이런 협상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네.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것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수 있고 쉽게 풀리지 않을 건데요. 반면에 이제 한국을 중개인으로 삼아 할 경우 최종 목표는 역시 그 비핵화 협상이니까 이것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예.
한국을 중개로 삼을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올릴 소득이 꽤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0일이죠. 그 미한 그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북한을 그 남북 대화의 그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대북 유인책 유인책이라면 유인책이라 그럴 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 그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의 말을 빌면은 아, 북한에 대해서 쌀, 비료, 또 백신, 또 네. 의약품,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을 계속 그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 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이런 인도적인 문제를 한국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히는 거니까요. 중재자를 네. 삼아서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중재를 삼아서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한국과 대화를 할 경우에 한 가지 북한으로서는 해명이라고 그럴까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그 아시겠지만 지난해 6월이죠. 북한이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그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 여론이 안 좋았고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를 제기할 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명,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최용기 기자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자면 미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대북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협력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후에 한국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한 정상회담 전후로 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다. 남북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큰 흐름으로 보자면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 혹시 이것보다 더 진전된 어떤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번 성김 대사의 아시아 방문을 통해서 어떤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상황들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최용기 기자?
네,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다음 주에 나올지 뭐 그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소통이 이루어질 것은 뭐 분명합니다. 지금 네. 쭉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그리고 국회 발언 이런 것을 있는 걸로 봐서 네. 남북 간의 일종의 그 모종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제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북한에 전달이 됐고
네.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같은 북한의 의도 역시 그 남북 간의 그 물밑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번에 그 성김 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가면 북한에서 네. 당연히 한국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것이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건너가서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떤 그 일종의 그 미북 간의 한국을 중재로 한 일종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진작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그거 관련해서 일종의 모종의 발표가 다음 주 나올지 그 다음 주 나올지는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그 남북 간의 또 미북 간의 일종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주목해 볼 대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눌 이야기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앞서 15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식량난을 뭐 시인한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식량난을 인정했고요. 또 이걸 북한 매체가 보도한 건 그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료와 농기구 또 자재 등 농업에 필요한 지원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식량 생산이 타격을 받았고요. 특히 또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태풍, 홍수도 식량 부족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예.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그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그 지난해 또 올해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 그 식량 전체 곡물 생산량 예상치를 보면 도정전 기준으로 556만 1,000 톤으로 나왔는데요.
예.
그 중에 쌀 수확량이 211만 3천 톤, 5년 평균치보다 10% 정도 감소한 겁니다.
예.
역시 지난해 그 강우량 부족, 또 8월 초부터 시작된 태풍과 홍수 등 열악한 기상 요건들을 FAO는 쌀 수확량 감소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약 100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예.
이 중 이제 북한이 한 20만 5천 톤 정도를 수입할 걸로 예상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약 8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북한이 이 부족량을 수입하거나 또 외부의 식량 지원 등으로 채우질 못하면 올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 이분도 최근에 그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35만 톤으로 전망을
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입량을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로 잡고 또 국제사회 지원을 1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잡더라도
예.
올해 약 70만 톤에서 100만 톤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정도 범위는 그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그 북한의 식량 상황, 올해 식량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네.
그런 현실을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하고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번 연설에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죠. 조충희 그 파머스 연구소장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형성돼서 이제 최고 가격입니다. 이번에 전원회에서 김정은이가 식량 문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위기 상태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그 김정은이한테까지 이 사실이 보고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00만 톤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대충 보는 것 같습니다. 최은기 기자, 북한 자력으로 이 100만 톤 이 부족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상당히 충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한 해 필요한 식량이 이제 전문가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대개 지금 나오는 것이 북한의 그 2,200만 주민들이 그 한 해를 이제 먹고 살려면은 대개 이제 그 한 해에 575만 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뭐 날씨도 상당히 나쁘고 또 수해, 태풍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그 생산한 것이 그 24만 톤이 줄어서 440만 톤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식량 부족분이 135만 톤, 뭐 적게 잡아도 한 100만 톤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데요. 따라서 이제 100만 톤을 어떻게 그 식량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역시 이제 그 식량 부족하면 돈을 주고 이제 사오면 되죠. 국제 곡물
네.
시장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태국,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오면 되는데요. 현재 100만 톤을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국제 시세가 지금 톤당 한 $570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00만 톤을 전부 다 쌀로 살 경우에는 한 5억 7천만 달러 이 정도 드는데 문제는
네.
그 북한의 지금 외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예.
보도드렸습니다만은 작년 한 10월부터 북한의 외환 그도 상당히 지금 출렁이 되고 이런 걸로
네.
봐서 외화가 거의 지금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네.
뭐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5억 7천만 달러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은 아마 이것을 수입할 그 외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외화가 힘들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웃 나라들의 이제 원조 지원, 그러니까 무료로 그 인도적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역시 그 원조해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인데 이 문제는 그 인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100만 톤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 공감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쌀이나 옥수수를 북한에 대량으로 지원을 했는데 북한이 가령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도발을 또 했다 이렇게 되면
네.
인도주의 그 지원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네.
지원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것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지 또 중국이 이것을 혼자 할지 아니면 여러 나라가 분담을 해서 할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북한이 아직까지도 식량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 60만 톤 정도의 그 쌀을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국
네.
정원에 따르면 그중 한 10만 톤이 북한이 수입을 안 해서 중국의 그 항구에 묶여 있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
묶여 있냐 이런 것을 보면 쌀이 들어올 경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이 수입을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저 북한이 코로나의 그 유입 이런 것을 무릅쓰고도 요청을 하고 원조를 받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그 분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 인준 청문회 소식 앞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내용, 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대미 대외 메시지,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서 지켜본 백악관 직원은 두 사람 관계가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일라이자 존슨은 15살 어린 나이에 앤드류 존슨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고요. 평생 남편을 믿고 격려하면서 가난한 재단사였던 앤드류 존슨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7대 퍼스트 레이디 일라이자 존슨을 소개해드립니다.
1868년 5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간신히 한 표 차로 탄핵을 모면했다. 상원 표결을 지켜보던 존슨 대통령의 경호원, 무죄 결정이 나오자 단숨에 백악관으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는데 백악관 2층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일라이자 존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 무죄가 될 줄 알았다니까요.
네, 앤드류 존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회에서 심판해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인데요. 미국에서는 연방의회 하원에서 탄핵 발의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당시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되면서 대통령 자격을 의심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일라이자 존슨의 남편에 대한 믿음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826년 가을 테네시주 그린빌 마을에 나타난 앤드류 존슨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요. 앤드류 존슨 역사 유적지 리지 왓츠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When Johnson was coming through Greenville after he had
존슨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다가 달아나는 길에 이 테네시주 그린빌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일라이자가 친구 세 명과 같이 있다가 존슨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요. 얘들아, 저기 내 장래 남편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그때 일라이저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1년 뒤에 존슨이 다시 그린빌에 와서 양복점을 차렸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일라이자 맥카들 존슨은 1810년에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구두 수선공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한때 여관을 운영하기도 했던 아버지 존 맥카들은 일라이자가 아직 10대였을 때 사망했는데요. 넉넉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일라이자의 부모는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일라이자를 인근 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했다고 와츠 소장은 말했습니다.
일라이자 존슨이 앤드루 존슨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배웠고요. 학교에도 다니면서 정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테네시주 그니빌의 레아 아카데미라는 곳을 다녔죠. 반면에 앤드루 존슨은 평생 정식으로 학교란 곳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루 존슨에 비하면 일라이자가 훨씬 많은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앤드루 존슨과 결혼했을 때 일라이자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건데요. 앤드루 존슨의 나이는 일라이자보다 한 살 위인 1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일라이자는 남편이 성공할 수 있게 돕는 게 아내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고요. 밤마다 남편을 붙잡고 읽고 쓰기 그리고 셈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책을 소리내서 읽게 했고요. 그린빌 대학 토론회에 들어가서 토론 실력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앤드루 존슨에게 큰 도움이 됐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앤드루 존슨이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연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연설 능력은 앤드루 존슨이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밑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앤드루 존슨의 연설 능력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존슨에게 정치에 나갈 것을 권유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건데요. 시의회 의원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한 앤드루 존슨은 연방 하원 의원, 주지사를 거쳐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고요. 링컨 대통령 당시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앤드루 존슨이 성공한 데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덕분이기도 하지만 아내 일라이자가 그 덕도 컸다고 왓츠 일라이자와 앤드루 존슨은 둘 다 노동자 계층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부잣집 자녀가 아니었고요. 특히 앤드루 존슨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면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지, 미국을 좀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헌신적인 태도가 있으면 미국에선 누구나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신념 말입니다. 남편에 대한 일라이자의 헌신이 있었고 또 앤드루 존슨의 국민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덕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860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출신 의원들이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앤드루 존슨은 미 연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워싱턴에 남았습니다. 이를 고맙게 생각한 링컨 대통령은 존슨을 테네시 군정지사로 임명했는데요. 남부연합이 앤드루 존슨을 반역자로 간주하면서 테네시에 남아있던 일라이자와 자녀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앤드루 존슨 역사유적지 박물관의 캔드라 힌클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1862년 3월 앤드루 존슨이 테네시주 군정지사가 됐는데요. 당시 일라이자는 카터군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커비 스미스 장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남군 장악 지역을 떠나서 존슨이 있는 테네시주 내시빌까지 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때 일라이자가 몸이 아파서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터군에 있는 딸 집에서 여름을 보냈는데요. 남군 병사들이 그린빌의 집을 점령하고 숙소로 사용했죠. 그러다가 10월이 돼서야 내시빌에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많이 힘든 여행이었죠. 중간에 남군이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야 했고요. 나중에 남부연합 테네시 주지사인 이셈 해리스가 통과를 허용해서 간신히 내시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런 여행을 한 것은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죠.
앤드류 존슨은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존슨은 링컨 대통령의 반대당인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하지만 남부 출신이기 때문에 존슨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남북 화합이란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링컨 대통령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저 상징적인 의미의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은 뜻밖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1865년 4월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대통령직을 계승한 겁니다.
일라이자 존슨은 백악관에 도착한 첫날부터 떠날 날만을 기다렸다. 어느 날 백악관을 둘러보던 일라이자 존슨 한숨을 쉬며 경호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겐 잘 맞겠지만 난 이렇게 공적으로 지내는 게 영 편하지 않네요. 빨리 내가 속한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일라이자 존슨은 남편이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테네시주에 남아있었는데요.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워싱턴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일라이자 존슨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요. 막내 아들 프랭크를 낳고 난 뒤에 결핵에 걸린 겁니다. 백악관에 온 뒤에도 일라이자 존슨은 공식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데이비드 패터슨 상원 의원의 부인이었던 큰딸 마사에게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맡겼는데요. 백악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앤드류 존슨 역사유적지 박물관의 켄드라 힌클 씨는 말했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나라가 힘들었던 것처럼 백악관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링컨이 암살당하고 메리 링컨이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백악관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고 벽지와 휘장을 뜯어갔죠. 존슨 가족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는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는데요. 존슨의 딸이 의회에서 3만 달러 예산을 받아서 백악관을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어머니와 상의해서 했죠.
그렇습니다. 일라이자 존슨은 주로 백악관 2층에 머물면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백악관 만찬이나 행사에서는 그렇게 활동적인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었지만 백악관 살림을 늘 신경 쓰면서 관리했습니다. 또 남편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늘 신문을 읽으면서 언론이 존슨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폈고요. 남편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다시 앤드류 존슨 역사유적지 리지 와츠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매일 존슨은 업무를 보러 가고요. 일라이저는 신문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존슨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폈습니다. 밤에 존슨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눴죠. 좋은 평가가 있으면 저녁에 바로 얘기를 해줬고요. 나쁜 평가가 있으면 대개 아침까지 미뤘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라이저 존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으로 남편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똑똑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앤드류 존슨은 일라이저의 그런 면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저 존슨이 남편 앤드류 존슨의 모든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존슨 대통령은 1868년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고요. 다음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 일라이자는 기쁜 마음으로 테네시주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1875년 테네시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며 명예회복을 하는 듯 했던 남편이 그해 여름에 갑자기 사망하자 6개월도 안 돼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부인 일라이자 존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6월 20일은 국제연합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 산하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돕고 삶을 재건하기 위해 난민들이 보여준 회복력을 인정하는 날이라고 세계 난민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세계 난민의 말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날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데 동참한다고 밝히고 세계 난민의 날은 폭력과 박해, 전쟁으로 인해 쫓겨나게 된 수백만 난민들의 용기와 인간애를 인정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겠다는 우리의 신성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난민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HCR에 따르면 콘도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종 봉쇄 제한 조처가 내려지면서 난민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이스라엘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TV 중계된 강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잔혹한 사형 집행인의 정권이 대량 파괴 무기를 갖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자유로운 국민 선거가 아닌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라이시 당선은 세계 강대국들이 핵합의 복귀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깨닫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이란과 6개국이 맺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핵활동을 일부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의가 연기돼 당사국 대표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밝혔습니다. 당초 이유는 이란과 핵합의 당사국 대표들이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식 핵합의 복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로 빈에 방문 중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간극이 남아있고 이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오늘 밤 테헤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를 되돌리기 위한 복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 나라와 맺은 합의로 이란의 핵활동을 제재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19일 타이완에 250만 회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보냈습니다. 이내 당초 미국이 타이완에 지원을 약속한 백신 75만 회분의 3배가 넘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압박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타이완에 중국산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거듭 제안했지만 타이완은 안전성의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8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무상 공여하겠다고 밝혔으며 타이완에 대한 백신 제공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유효기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재건한 백신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19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제공한 백신은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1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8일 유효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스라엘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팔레스타인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백신을 먼저 팔레스타인에 보내고 대신 올 하반기 팔레스타인이 받게 될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이스라엘이 대신 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브라힘 베힐 팔레스타인 정부 대변인은 1차 배송분 9만 회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들에 부합하지 못했다면서 무하마드 슈타예후 총리가 보건장관에게 계약 취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6월 20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